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옛 친구를 수십 년 만에 만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또 생사를 함께 나눴던 전우를 한 75년쯤 뒤에 만난다면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네, 고령으로 투병 생활을 해온 2차 세계대전 참전 퇴역 미군 공군 조종사, 올해 101살인 할아버지 프랭크 씨가 2차 대전 당시 운명을 함께했던 전투기와 재회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 씨한테는 이 전투기가 연인이며 또 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전투기가 당시 임무 중에 일본군의 총격을 받고 망가졌는데 최근까지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항공기를 고쳐서 박물관에 판매하는 한 미국인 덕에 존재가 알려졌고, 이 소식을 우연히 들은 프랭크 씨는 한 걸음만 달려가서 이 전투기가 새롭게 고쳐져서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뭐 직접 몰아보고 싶었겠지만 나이도 많고 병도 들었으니 그럴 수 없었겠죠. 경비 행기를 타고 이 전투기 뒤를 따르면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만끽했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베레모를 쓰고 빨간 점퍼를 입고 경례를 올려 붙이는 이 퇴역군인, 병은 걸렸어도, 세월을 지나 허리가 굽었어도 나라 위해 하늘을 날며 싸웠던 용맹함과 의연함, 사진 한 장에 그대로 묻어난 듯 했습니다. 비록 감격에 눈물은 흘렸지만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소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 내용과 뒷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남성 가수고요. 피아노 연주가고 작곡가입니다. 랜디 뉴먼의 노래 골라봤는데요. 랜디 뉴먼은 1960년대부터 활동해서 지금까지 좋은 노래들을 만들고 있고요. 영화 음악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당신에겐 친구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중에게 한 주제의 내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인공지능 속기사. 올해 1월이었죠. 컴퓨터와 인간의 바둑 대결이 벌어졌었고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미국의 구글 회사의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이른바 알파고가 유럽의 바둑 챔피언이자 중국 프로 바둑기사인 판후이와 다섯 차례의 대국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당시 인공지능이 큰 화제가 되면서 인류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지배당할 것이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선진국들 가운데 컴퓨터에 의존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하게 될 텐데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요리도 하고 소설까지 쓴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이 속기사를 인공지능 컴퓨터로 대체할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하는 속기를 컴퓨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전문 속기사가 직접 대화 내용을 기록했을 경우 오류율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의 최종 단계는 아니고 실제 생활 대화 내용과 더 폭넓게 목소리를 알아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두개골 재건. 응애, 응애, 새 생명의 탄생, 그야말로 축하할 일이죠. 거기다가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축하는 두 배로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 쌍둥이의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다면 아가의 고통은 어떨 것이고 또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두 아기의 머리를 분리하는 수술이라도 성공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가족과 본인들은 참 힘겨운 삶을 살게 되겠죠. 네, 미국에서 머리가 맞붙은 채로 태어난 13개월 쌍둥이가 16시간의 수술 끝에 분리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동북부 뉴욕 브롱크스의 몽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어린이 병원 의료진이 남자아이인 제이든 맥도날드와 어니어스 맥도날드의 붙은 머리를 떼어놨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40명의 수술진은 전날 오전에 수술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16시간 매달렸고요. 또 수술 이후에는 두 어린이의 두개골을 재건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해서 총 27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먼저 두개골 재건 수술이 끝난 제이든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들것에 실려서 수술실에서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고요. 5시간 뒤에 이 어니어스도 수술을 마치고 집중 관리실로 옮겨졌고 분리 수술은 이날 오전 3시께 끝이 났습니다. 성공적인 분리수술 소식을 들은 쌍둥이의 엄마는요, 곧바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기쁨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도 남겼는데요. 병원 측도 수술이 끝나 아기들이 회복 중이라면서도 앞으로 회복과 재활을 위한 긴 여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은 1952년 이후 이번이 59번째에 불과한데요. 두 아기의 안정적인 회복과 정상적인 생활이 꼭 이뤄지기를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바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이팅!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의 못다한 얘기, 취재 일화 등등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편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의 북한 관련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훑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자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동해의 러시아 해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북한 어선을 검문하던 중 양측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북한 어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에서 급성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보건당국은 전염병 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8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북한의 최근 발사 시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력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20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20일 평안북도 내륙에서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터넷 성매매로 내몰리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20일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두 나라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하는 48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기자수첩 앞서 한반도 소식 간추려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서요. 48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될 거라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이날 두 장관이 발표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권 기자 함께합니다. 자, 오늘 한미안보협의회 관련 내용, 또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분위기, 또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48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이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열렸고요.
네.
또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도 앞서
전날.
19일에 열렸는데요.
예.
이 회의들이 뭔지, 왜 열리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본론으로 좀 넘어가죠.
네. 네, 우선 한미안보협의회는 미국과 한국이 1968년부터 이제 서로 간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하는
네.
그런 이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네.
1968년에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푸에블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둘째는 121 사태. 이렇게 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김신조 사태 그러면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이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 이제 민족보위성 정찰국에서 네. 31명의 그런 이제 간첩들을 청와대 박정희
네.
대통령을 암살하는 지시를 받고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29명은 사살되고
네.
한 명 김신조 씨는 살고 나머지
네.
한 명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인민군 그 지금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있는 박재경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래선 안 되겠다 하면서 핵심적인 군사 정책을 68년부터 이제 협의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48차 이제 두 나라가 서로 오가면서 그런 군사정책을 협의하는 거고요.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2 플러스 2는 2010년부터 이제 두 나라가 같이 하는 겁니다.
네.
2010년에 이제 그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에 두 나라가 그런 안보, 외교 이런 이제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그런 이제 외교 장관과 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의 계기가 돼가지고 이 두 회의가 생긴 거네요.
예, 2+2는 네. 근데 이제 2년마다 열리는 거고요. 네. 그 한미 안보 협의회는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네. 열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20일 열렸던 SCM 회의,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지금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 이후에 커져가는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관심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확대 여부였는데요.
네, 네.
결과는 어떤가요?
예, 확장 억제란 말은 이제 미국이 그 공격을 받았을 때에 버금가는
네.
예, 그런 대응을 한다는 이제 의미인데. 그러니까 핵으로도 그렇고 핵우산이나 네. 여러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말씀하신 대로 위협이 이제 증가되고 특히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핵 무장론까지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확장 억제를 좀 더 확실하게 신뢰 있게
네.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두 장관이 만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깊숙이 논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 그런 것들이 공동 성명으로 채택이 됐고요.
네.
그런 의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던 그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새로 신설해서
네.
두 나라가 이제 어떤 방안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냐. 확장 억제를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방안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검토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당초 제기됐던 그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회 배치 방안
예.
이게 결정이 아니라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배경이 뭔가요?
한국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 무장론이나 여러 이제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면서 뭔가 미국이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한국 국방부에서는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을 이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이제 시기상조고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보자. 이런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네.
그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순환 배치가 북한에 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현재도 충분한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이 제기되면 그것만으로 이렇게 국한되는 듯한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환 배치하면 이제 한두 가지 전략 무기를 갖다가 한반도에 이게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배치하는 거니까
네.
미국은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강력한 이 전략 자산들, 전략
네.
무기들이 많은데
네.
그것을 다 동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런 전략 순환 배치론이 부각되면은 그 무기들만으로 미국이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그런 방안보다는 미국이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이제 북한이 어떤 핵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이제 격퇴시키겠다
네.
그런 발언을 카터 장관이나 기자회견에서 이제 확실히 한 거죠.
예, 그 전략 무기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 전략 무기라는 거는 이제 거의 다 그 핵무기가 포함되는 그러니까 미국을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게 지키고 또 적을 격퇴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 무기에 이제 지정이 되면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F-35 같은 경우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또 수출도 하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전략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더 강력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자산들을 이 전략 무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조금 전에 이 카터 장관의 그 강경한 발언을 언급하셨는데
예.
주목되고 있는데 이날 이 강경 발언의 그 뭐랄까요? 수위랄까요?
네.
어떤 공격도 격퇴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그 국제사회나 미국 정부 네. 자체로도 대북 제재 상황 주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조인 상황인데
네.
이날 그 카터 장관의 발언의 수위랄지 이런 네. 게 이전과 확실히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목을 받았죠. 뭐 이전에는 철통 같은 그 한국에 대한 그 방어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 뭐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원칙적인 발언을 했다면은 이제 북한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겨냥을 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이 어떤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격퇴될 것이고
네.
또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도 사용을 한다면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이 발언이 그냥 발언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 이 공동 성명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제 조심하라.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희는 이제 끝난다. 이전에도 물론 일부 관리들이 그런 말을 했었죠. 북한 정권이 그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정권의 네. 종말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북한 정권의 한층 더 한 단계 더 높은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최근에 러셀 차관보가 김정은은 예. 죽을 수 있다, 죽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예.
또 이번 발언도 상당히 강경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열렸던 그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에서
네. 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발언이 강경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국민들에게 그 잘못 알려주고 또 거짓말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 노출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를 더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 정권이 늘 핵개발을 하는 목적은 미국이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위적 차원에서 이 억제 차원에서 핵무기를
정당방위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왜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린 못 갖냐.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미국이 이제 발언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캐리 장관의 19일 발언을 보면
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다.
네.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그런 무력으로 북한을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또 한국처럼 자유로운 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게 미국의 외교정책이고 대북정책이다.
네.
이런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 정권이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허위고 이것이 진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도 미국은 공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 미국 국방부 국무장관 얘기만 했는데
네네.
그날
예.
자리에 있었던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가운데 심리전 발언도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예, 예.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나요?
이 군사적 차원의 표현을 빌려서 심리전이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심리전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바른 소식, 진실된 소식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튼간에 그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국가다. 또 북한의 리더십 그러니까 그 최고 수위 지도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네.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제재와의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실상을 북한 군인들 또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국군이 정보 유입 심리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날 한민구 장관이 한 얘기 가운데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그런 동맹은 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어떤 나라만큼 더 강력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그 확장 억제를 갖다가 확고하게 주장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네.
그만큼 두 나라의 동맹에 문제가 없고 또 어떤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또 한국 역시 그것을 국가를 방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카터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는 60년 이상 이어진 그런 동맹 관계다.
네.
또 그러면서 이번 48차 이 한미 안보 협의회가 이 48번째 열린다. 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네. 이 두 나라 간의 동맹은 아주 확고하고 철통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신뢰해달라, 믿어도 좋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강조한 거죠.
네. 또 이날 그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일본 이 3국의 협력 강화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정부는 이 미한일 삼각협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카터 대통령이 이 Foreign Affairs라는 그 미 외교전 문제 직접 장문의 기고를 통해서 또 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가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세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는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 네. 이런 것을 존중하는 가치죠. 그에 네. 반해서 북한이나 심지어는 중국도 아직도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으로 남중국해에서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영유권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공동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외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6월에 그 세 나라가 그 미사일 그 경보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네.
처음으로
네.
이제 그런 어떤 정보 공유 군사 훈련을 서로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두 장관이 강조한 거죠.
네. 또 해상 협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그 기술 수준이 계속 이제 점증하고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전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두 나라가 미리 더 전술 훈련 또 대잠수함 훈련을 통해서 더 그런 어떤 해상 노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미국에는 여러 이제 무인 그 잠수 그러니까 수중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인기처럼
네.
사람이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로봇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미 간에 서로 두 나라가 서로 같이 개발을 하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공동 성명에 담겨 있습니다.
네. 네, 48차 미한안보협의회 SLCM 회의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온 김영건 기자에게 들었는데요. 이날 어떻게 이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뭐 두 나라 장관이 하면 이제 처음에 그 회담하기에 앞서서 이제 의장대 사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여러 뭐 공군, 육군, 뭐 해군, 해병대 이런 공동 군인들이 사유를 쫙 하죠. 근데 약식으로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화려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화기애애하게 또 기존의 방식대로 그런 사유를 했고 두 장관이 또 그런 앞서 말씀드린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서로 악수하고 웃고 뭐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그런 동맹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잘 반영된 회담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참 미국과 북한 또 한국과 북한, 뭐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참 북한의 도발이 거침없이 무모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미국과 한국은 미국과 한국이요. 뭐 오히려 북한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네.
북한이 그 방향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네.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요.
네.
이번에 그 자세한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두 네. 나라가 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테러 척결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력하는 거라든가.
네.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중도 개발국 수준이 아니라 이제
네.
경제 수준이 거의 세계 10대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을 강력한 이제 강대국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물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네.
이제 그런 어떤 한국의 영향력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두 나라의 동맹 관계가 미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미국도 이렇게 또 동맹을 또 강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들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인건 기자와 함께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의 이 안보협의회 SCM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죠. 앤디 윌리엄스의 문 리버 골랐는데요. 이 노래는 미국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기타를 치며 불러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 재즈 가수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내 한 단체에서 꾸준히 중국 내 탈북자 구출에 관심을 가져온 한인 남성이 최근 탈북자를 소재로 한 소설을 펴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라구나 우즈. 이 지역은 은퇴를 앞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은퇴촌으로 평균 연령 70세 주민 2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여 명 한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이끌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라구나 우즈 한인회는 최근 2, 3년 동안 탈북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는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링크에 지난 2년간 6만 달러의 기금을 수차례 걸쳐 전달했습니다.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70대 한인 남성 고영주 씨는 최근 아름다운 메아리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북한 내 고위층 자녀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북한 인권운동가가 되기까지 과정을 중심 내용으로 탈북자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고 씨는 이 책을 펴낸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링크를 갔었는데 벽면에 탈북 어린이들이 사진 쭉 있는데 모두 얼굴을 가리고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렇게 맞고 숨지는 동심의 꿈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고 씨는 이 책의 주제는 북한의 인권이지만 현안인 인신매매나 꽃제비, 고난의 행군, 정치범 수용소 등은 소설의 일부로 등장할 뿐 이야기의 핵심 화두는 가족과 모성애라고 말했습니다.
체그 취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 탓이고 우리 욕심 때문이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남한에 왔지만 북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오히려 불행했다. 자유와 인권은 생명처럼 소중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모성애다. 이 모성애가 통일의 불씨를 지폐한다. 이런 이야기를.
고 씨는 가족의 이야기를 소설의 중심 내용으로 한 이유에 대해 2013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파괴한 김정은의 행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신의 소설에 등장하는 고위층 자녀의 탈북 역시 북한 내 가족의 파탄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해체입니다. 가족의 파탄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 가정이 학의 사회의 핵인데 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전체 인민들이 싫어하고 그러는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가족 파탄을 그렸어요.
고 씨는 이 책의 주인공을 북한 고위층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탈북자들은 어떤 사상이나 자유에 대한 인권에 대한 투쟁의식 같은 이념의 문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분이 어떻든 간에 북한 주민이 처한 인권 상황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총 200여 쪽 분량인 이 소설의 주인공은 1980년대 말에 태어난 한송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주인공 한송이는 애초부터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고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아버지를 갖게 되면서 평양의 엘리트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 후 장성택의 측근이었던 주인공의 아버지가 숙청당할 위기에 놓이자 한송이 어머니는 딸을 탈출시키면서 생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남한에 온 주인공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남한 정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스스로 풀어가면서 결국 서울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송이는 홀로 북한에 남겨진 어머니를 남한으로 데려오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소원을 힘겹게 거절합니다. 한송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어머니는 원망과 한설인 땅이라고 해도 북한은 자신의 모국, 어머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결국 두 모녀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고 씨는 모녀 상봉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지난 모성애와 남북 분단의 아픔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버리지 못한 어머니의 힘겨운 선택을 보며 민족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고 씨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개인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메아리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한국 정착 이야기를 포함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한민족의 역사, 기독교 성경 이야기, 미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씨는 이 책의 제목을 아름다운 메아리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딸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리워하면서 그 슬픔을 아름다운 슬픔을 그 메아리로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끝납니다.
고영주 씨는 한국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지난 1981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후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 서부에서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일홍 씨는 고 씨의 아름다운 메아리에 대해 한편의 서사시라고 생각하며 한민족의 환인 분단의 아픔을 소설로 엮어 한국 내 독자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 깊어지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이 엮은 탈북자 소설 아름다운 메아리는 현재 한글판으로 출간돼 서울의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와 한국 내 인터넷 상점인 G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시는 아름다운 메아리 영문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르면 내년 봄쯤 미국에서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 기사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로저 윌리엄스는 프라비던스에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 주를 세우고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사였던 토마스 후커가 이끄는 청교도들은 코네티컷 강 부근에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왕은 지금의 뉴햄프셔주는 존 메이슨에게, 메인주는 페르디난도 고지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맨하탄과 롱아일랜드를 인디언들에게 약 $25 정도의 물건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1664년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빼앗겼고 영국인들은 뉴 암스테르담을 차지한 뒤 이름을 뉴욕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의 뉴욕주와 뉴저지주, 델라웨어주에 걸친 네덜란드의 영토 소유는 막을 내렸고 모든 권한은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뉴욕은 영국왕 찰스 2세의 동생 요크공이 관리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전쟁에 패했지만 이곳에 살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한 이 땅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주민들로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만 다를 뿐 예전과 별 차이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영국왕 찰스 2세는 뉴욕 부근의 땅을 친구인 조지 카테레트와 존 버클리 공에게 나눠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지역을 뉴저지라고 이름 붙이고요. 새 식민지를 통치할 계획을 세웠죠. 이들은 정착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조직했고요. 뉴저지의 남성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뉴저지라는 곳에 가면 종교를 뭘 믿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투표권도 가질 수 있고 의결기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법률도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영국이 그렇게 하도록 놔둘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영국에 꼬박꼬박 세금만 바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뉴저지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살아도 된다고 영국 왕께서 허용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뉴저지로 가서 한번 살아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저지에는 유럽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습니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요, 총독을 보내서 식민지를 통치하도록 했는데 식민지에서 스스로 만든 의열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법률을 만들도록 허용했고요. 영국이 통제하는 식민지 모두에게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영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인들 중 하나는 퀘이커 신자들이었습니다. 퀘이커교는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가운데 하나로 프렌즈 철치, 친구회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성직자나 교회가 없어도 마음속에서 직접 신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고 종교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친구라고 불렀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퀘이커는 교회에 목사님도 없고 서로를 친구라고 부른다죠? 왕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고 뭐 하나도 더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니 참 겁도 없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왕이나 정부, 깃발 같은 것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도 거부하고 영국 교회를 돕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하고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면서 군대에 가도 싸우질 않는답니다. 그러니 영국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겠죠.
퀘이커교는 영국 전역을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같은 이웃 유럽 나라들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은 퀘이커 신자들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퀘이커 신자들이 영국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퀘이커 신자들은 영국을 떠나고 싶어 했고 결국 신대륙으로도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대부분 지역에서도 퀘이커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인물은 지금의 펜실베니아 주를 세운 윌리엄 펜이었습니다. 윌리엄 펜은 1644년 영국의 해군 사령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퀘이커 교회의 지도자이자 신대륙 개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에 퀘이커 신자가 된 윌리엄 펜은 앵글리칸 처치를 거부하다 퇴학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 윌리엄 펜의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렸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 그는 국왕에게 빚 대신 신대륙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681년 영국 왕은 윌리엄 펜에게 펜실베니아 땅을 주었습니다. 왕실 위원회가 지은 이름인 펜실베니아는 펜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펜이 주장했던 정치적, 종교적 원칙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땅이 생긴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퀘이커의 믿음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펜실베니아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고 어떤 종교든 허용됩니다. 누구나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특정 자리에 선출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다른 대부분의 식민지에선 힘 있는 교회의 신자가 아니면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공직자가 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든 할 수 있고 어떤 종교든 허용되는 평등한 세상을 열어보겠습니다.
부요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같았던 비행기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퇴역 공군 비행기 조종사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누군가를 평생 잊지 않고 산다는 것.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노병의 눈물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래될수록 좋은 것, 장독 속에 있는 장, 그리고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